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파트 붕괴 사태가 일어난 플로리다주에 오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의 재난구조활동 조율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트 카운티에서는 어제 새벽 12층 높이의 아파트 일부가 붕괴해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구조요원들은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생존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붕괴된 아파트는 지난 1981년 건설된 이후 최근 보수 중이었으며 인근에서 다른 건물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국가화훼 최고위원회 의장을 면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9월 11일로 예정된 미군의 아프간 철수 종료를 앞두고 이뤄집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지도자들을 만나 미군 철수 기간 동안 미국이 외교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자들은 가니 대통령이 아프간군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지난 5월 철수를 시작한 이래 무장단체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군 간 유혈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한 동유럽 국가 체코에서 오늘 구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체코 남동부 지역에서는 어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폭풍으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으며 상당수 건물과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국가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의 구호요원들이 체코군과 함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으로 수도 프라하에서 남동쪽으로 27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최소한 7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체코 방송국 기상예보관은 이번 토네이도의 위력이 F3 혹은 F4 등급으로 바람이 시속 267에서 322km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는 체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풍입니다. 강한 폭풍과 함께 테니스 공만한 우박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 이사회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운송을 위한 자금 7억 7,50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 자금은 앞으로 2년간 저소득 국가들의 코로나 백신을 운송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코로나 백신의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올 2월 1일에 지금까지 전 세계 132개 나라에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은 오늘 이틀간의 이사회를 마치면서 내년 3월까지는 저소득 국가들의 18억 회분의 백신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사무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로나 감염증이 아프리카 12개 나라에서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14개 나라에서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발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WHO는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 상황이 조만간 올해 초 겪었던 2차 대유행에 확산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의 폭염이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애틀, 워싱턴주 스포켄 등지에 국립기상청은 모두 전례 없는 폭염이 닥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6월 기준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워싱턴주, 오리건주, 아이다호의 경우 화씨 120도, 섭씨 49도의 주 최고 기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북서부 지역에서는 앞으로 약 3일에서 7일간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는지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며 미국의 선제적 양보를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 25일로 7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을 맞아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며 안보와 억제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미군이 주둔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7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념한다는 제목의 자체 기사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경위와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글에서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남북한을 공산주의 북한이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남한을 침공하면서 시작됐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연합군 구성을 승인하고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전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연합군의 약 90%를 파병했으며 다른 21개 나라도 참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전투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 끝났고 38선 주변에는 비무장지대가 조성됐으며 한국은 다시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라며 안보 제공과 공격에 대한 억제를 위해 많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995년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헌정돼 한국전쟁에 참전한 수백만 명의 군인들을 기리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념공원에서는 해마다 6월 25일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이 주관하는 올해 행사에는 미국 국가보훈부와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고위관리,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인 한국계 호건 여사 등이 참석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에는 지난 3월부터 추모의 벽 건립공사가 한창입니다.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미군에 배속돼 함께 싸우다 전사한 한국군 카투사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미 연방 상하원의 의결로 시작됐으며 내년 여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재원 2,200만 달러는 전액 미국과 한국 국민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재단과 민간단체인 림멤버 727은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를 기리는 사진 에세이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한국전쟁과 참전용사, 국군포로, 실종자, 이산가족 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6월 2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모하는 형식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추가될 추모의 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모지스 레이크 박물관에서는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전쟁 관련 특별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시회 주제는 코리아 65, 잊혀진 전쟁을 기억하며입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한국전 당시 전방지역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여성,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채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등 전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와 사진, 소지품 등이 전시됩니다. 이 전시회는 워싱턴주 주무장관실 주관으로 2017년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약 12만 2천 명의 워싱턴주 출신이 참전했으며 472명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한국전쟁이 남긴 값진 유산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며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은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는지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 있는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인들처럼 속히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전후 한국을 방문했던 전역 미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고 수많은 희생자와 상흔을 남겼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파병된 미군 등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당시의 참혹한 상황과 대비되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오늘의 한국을 보며 참전의 의미를 재확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951년부터 이듬해 말까지 F-84 전투기를 몰고 100회 이상 출격해 한국전쟁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던 유진 맥클링 주니어 전 대령도 그중 한 명입니다. 미국 공군 제49 폭격비행단 소속으로 수많은 공중전을 치르고 공산군의 주요 시설을 폭격해 불사조란 별명까지 얻어 수은 비행 십자 훈장까지 받았던 그는 전후 64년 만인 2017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뒤 참전에 대해 큰 자긍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outh Korean people have done a marvelous job.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놀라운 일을 했으며 자신은 한국인들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1925년생으로 올해 96살인 맥클링 전 대령은 1997년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공군의 주력기인 F-15 전투기에 오른 뒤 전사한 전우들에 대한 기억과 한국의 발전상에 감격해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맥클링 전 대령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지금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보면 누가 한국전쟁에서 승리했는지는 아주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 미국에 있는 아내가 첫 아기를 출산했을 때도 돌아가지 않고 전선을 지켰던 보람을 느낀다며 한국인들이 이런 자유를 굳건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say stay strong, stay free and stay with the other nations like the US and Japan.
전쟁의 상언을 딛고 일어선 한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다른 자유국가들과 함께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며 공산주의자들이 봉기하는 곳마다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발발 두 달여 만에 부산에 도착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를 겪은 워렌 위드한 전 미군 해병대 대령은 지도에서 찾기도 힘들었던 어제의 한국이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My friend said, where is Korea? My point is, that Korea was not on the world map.
1950년 8월 2일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은 매우 황량하고 몹시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 이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인들의 에너지와 열정, 지성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등 34년 동안 미 해병대에 복무한 이 백전 노장은 영하 30-40도의 엄청난 추위 속에 중공군과 싸웠던 장진호 전투와 기독교인 등 북한 피난민들의 탈출을 도왔던 흥남철수가 군인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북한 피난민들은 자신의 친구였다며 이런 멋진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공산주의 치하에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위드한 전 대령은 말했습니다.
It was very sad because there were so many wonderful Koreans in North Korea which are
올해 92살인 위드한 전 대령은 자신이 죽기 전에 남북한이 통일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미국에 그들의 친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포병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2년부터 9개월 동안 38선에서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웠던 레리 카이나드 전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장은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The Korean War is not the forgotten war, it's the forgotten victory.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과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승리란 것을 미국 전역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92살인 카이나드 전 회장은 전쟁의 참혹함과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을 뒤로하고 떠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국을 잊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997년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한 뒤 참전용사들의 기여와 한국인들이 이룬 것에 대해 놀라움과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Well, surprised is one word. I remember, still remember very vividly what it was like when I.
1952년 11월부터 54년 2월까지 제7보병사단 병사로 참전했던 밥 나이절 씨는 수년 전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전쟁 중 14개월 동안 건물에서 한 번도 지내지 못한 채 벙커나 텐트 등 야외에서 생활해야 했고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 두 번의 겨울을 보내야 했던 나이절 씨는 한국을 떠날 때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고 말했습니다.
I said I'm never coming back to this damn place again. I had spent two winters here.
나무가 없는 민둥산, 폐허가 된 텅 빈 서울, 수천 명의 고아들이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모습만 한반도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나이절 씨는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한반도를 잊고 살다가 참전용사들을 돕는 한국계 미국인 수전 기씨를 통해 수년 전 서울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I was totally amazed at South Korea. I was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완전히 놀랐으며 특히 완전히 폐허가 됐던 도시가 지금까지 자신이 방문한 세계 도시들 가운데 가장 현대화된 도시 중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울에 완전히 매료됐다는 겁니다. 나이젤 씨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한국인들을 구했고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에 새삼 보람을 느낀다며 그러나 전쟁 당시 상황과 지금도 비슷한 북한의 상황에 동정심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전쟁 당시 흑남 철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구하고 고아들을 돌본 것처럼 번영 속에 사는 한국인들도 북한의 독재자가 아닌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사상 처음으로 다국적 군으로 구성된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등 16개국이 직접 전투병력을 파견했고 스웨덴과 인도, 덴마크 등 5개국은 병참과 의료지원 등 비전투지원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보훈부에 따르면 미군은 연인은 178만 9천 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6천 명 이상이 숨졌고 10만 3천 명 이상 다쳤으며 7,8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이딴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적 양보를 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녹록치 않는 국내 상황도 대화를 망설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23일 전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리성권 외무상도 담화를 내고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소식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 대화와 대결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수개월간 북한의 협상 복귀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지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입단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제재 완화와 같은 형태로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대화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통신은 북한의 이런 담화는 나흘에 걸쳐 열린 지난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나온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 조치와 악화되는 식량난으로 타격받은 북한 내 경제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날 관련 소식을 전하며 미북 간 외교적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실적 미국이 북한의 선제적인 핵포기 약속을 요구하며 북한과의 고위급 협상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는 반대로 김정은 정권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이 신문에 북한의 이런 행동은 잘 자리 잡은 북한의 전술이라며 심지어 북한은 고위급 아래의 관여조차 보상으로 취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은 상대방이 힘을 들이고 궁극적으로는 간청하게 만든다며 어느 시점에서 마주할 때 상대방이 이미 많은 것을 빚진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북한이 또다시 차갑게 반응했지만 대화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더 나은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정부 관리 출신인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철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제재 완화나 구체적인 약속을 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한 데 주목했습니다. 코로나와 홍수,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내부 문제는 북한이 핵 협상을 망설이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알레스 원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 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주 발언은 지난 18개월 동안 국내 문제에 집중했던 북한이 외교 혹은 대결을 통해 다시 외부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전하며 북한이 미국의 시간표는 미국이 아닌 북한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협상 테이블로 오기 전 항상 인센티브를 원해온 북한이 오는 8월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대화 지연의 구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한국의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 신문에 한동안 북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중국과의 교역과 협력을 늘리기 위해 국경 재개방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CNBC 방송은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접근법을 재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대화에 관한 미국의 기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런 담화가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워킹그룹 종료를 결정한 시점에서 나온 데 주목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킹스칼리지 런던대학교의 레이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이 방송에 한국 내 일부에는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워킹그룹 종료를 바이든 대통령의 선의의 제스처로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화와 대결 가능성을 모두 거론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있는 김두현 신미국 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을 인용해 미국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난을 이례적으로 경고하며 국내 경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의 지난 4월 발표를 인용해 북한 경제는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위축된 이후 올해 간신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뷰이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표지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잡지에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밝히며 백신 외교를 통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24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 첫째 주 표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타임은 표지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 옆에 마지막 제안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서다라는 제목의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타임 표지를 장식한 것은 지난번 한국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7년 5월에 이어 4년여 만입니다. 당시 타임은 문 대통령 사진 옆에 협상가라는 제목을 달고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집무실에서 진행된 타임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라며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에 끝납니다. 타임은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덕을 겪은 뒤 정치력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느리지만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통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도전의 규모를 알고 있으며 수십억 명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임은 문 대통령이 인터뷰 중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많이 칭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는 미국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편 타임에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상호 신뢰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은 또 문 대통령이 백신 외교가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스트리아 방문 중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타임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길 원하며 자녀들이 핵을 짊어지길 원치 않는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타임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임은 김 위원장이 고모부와 이복형을 살해하는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저질러진 처형, 고문, 강간, 만연한 기아 등 반인도 범죄를 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임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 중국의 부상을 더 시급하게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임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관여, 협상, 도발, 멀어짐, 화해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는 독창적인 방안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산은 본인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암울한 깨달음일 수 있다고 타임은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아미 베라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또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해 역내 번영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미 베라 미 하원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은 한국통일부와 연합뉴스 등 공동주관으로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의 화상으로 참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t this point,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be open to dialogue. I'm encouraged by the special envoy.
베라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에 개방된 태도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의지가 드러났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해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이 지난 22일과 23일 연이어 미국과의 접촉이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거듭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미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담화를 냈지만 큰 흐름은 변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북한 노동당 3차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정세 관리와 대화를 언급하며 대화 가능성 등을 시사해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과 미북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지나온 협상들의 기초에 연속성을 갖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은 전에 없던 좋은 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가 지연되고 교착 국면이 길어지다 보면 한반도에는 긴장 국면이 다시 조성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북 연락 채널의 실질적 복원을 통한 남북 대화의 재개입니다.
심포지엄에선 미중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공존 해법을 주제로 미국과 한국 의원들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해 역내 번영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 do think those are values that are not shared just by the United States and Korea, but also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베라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기업가 정신, 자유시장 등 가치는 미국과 한국만이 아니라 인도, 일본, 호주 등과 공유하는 가치라며 한국이 이들 나라들과 함께 쿼드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망과 재료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국과 협력할 기회를 만들면 팬데믹을 조기 종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이어 미국이 다자적으로 전선을 확장할 수 있다면 공유 가치를 강화할 수 있다며 나중엔 중국도 그 전선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계인 앤디 김 미 연방 하원 의원도 화상으로 토론에 참석해 미한 관계가 북한이나 중국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양국 동맹 자체가 갖는 가치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shouldn't be the starting point. That should be something that we can do in addition to what it is that we can just make sure we.
김 의원은 미한 두 나라가 북한 관련한 논의를 해야 하고 중국의 역내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미한 관계 출발점이 돼선 안 되고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한 두 나라는 안보와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윈윈할 수 있고 동맹 그 자체로서 큰 가치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재조정해야 하고 미한 관계가 얼마나 많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는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한국의 창조적 외교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호주 등 중간지대 나라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국과 미국 모두 협력을 원하는 이들 중간지대 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한국의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격화하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미한 동맹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가치 동맹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미한 관계는 경제 통상 차원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이익까지 공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외 관계라며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실용적인 국익을 추구해야 하고 일본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는 나라인 만큼 관계 개선을 통해 미한일 협력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역내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숀 김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 특별 고문은 지난 4년간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동안 일본과 한국은 보다 개선된 독자적인 재래식 타격 체계 개발에 주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do see bo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ing more capable conventional strike.
김 전 고문은 24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 이같이 밝히며 북한과 중국 등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재래식 보복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도 두 나라가 이런 세법을 취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보람 한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북한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는 데 따른 독자적 셈법이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을 개발하고 서울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단거리 타격 역량을 고도화하면서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한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국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Incentivize us to become more independent. And because we can't develop nuclear weapons on our own, conventional weapons is irrational.
도구치 히데시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열도를 겨냥한 북한의 포와 사격 능력에 대응해 견고한 미사일 발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order to counter North Korea's saturated missile attacks, Japan's capability to counter attack North Korea's hard targets such as missile launch sites.
도구치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일본이 이런 활동을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향후 획득하게 될 재래식 타격 역량이 어떻게 역내 억제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킷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타격 역량은 한반도 유사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미국과 잘 조율된 통합된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셈법에는 지난 4년간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확장 억제력 공약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에 얼마나 진지했는지가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really more a question of you know the extent to which our political leadership was committed to the defense of Japan and South.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에 대한 동맹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 전문가들은 이날 대담에서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안이 제기되는 이유도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 저하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기획그룹 NPG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기구로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 전략을 논의할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됐습니다. 이 기구는 유사시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5개 나라에 배치돼 미국의 전술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도 관장합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난 4년간 나타난 동맹관계 전반의 문제점이 역내 핵기획그룹 창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투사 결정 셈법은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력 공약 이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북 관계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던 지난 2017년 당시 한국에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상의 없이 핵 투사나 군사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깊이 확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내 보수 진영은 미국과의 핵기획그룹 창설 방안을 대체적으로 지지하지만 이행 과정에서 비용 분담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권선임연구원은 태평양이 광활하고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들의 확장 억제력 공약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등을 복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구치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라며 여전히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에 의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도구치 선임연구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역내 4개국 핵기획그룹 창설안은 매우 흥미롭지만 적어도 일본 사회 내에서는 크게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배우는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정현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오늘이 딱 미국 온 지 11년 된 날이에요. 미국 시카고로 이민 왔고요. 현재 University of Illinois 시카고.
한국에서 태어나 11년 전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다는 이정현 씨. 현재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대학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정현 씨는 초등학교 시절 배웠던 한국전쟁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고 한국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유럽의 작은 섬 사이프러스에서 살고 있는 이하민 씨.
네,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시고 아빠는 한국 사람, 근데 이중국적이라서 그냥 대학교 때문에 온 거죠.
미주리의 한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하민 씨에게 한국 전쟁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뭐지, 그 한국 전쟁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아가지고 6.25 전쟁이 있었고 북한이 쳐들었고 그러면 유엔이 도와줬다 그 정도인데. 그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괴뢰도당 미국, 한국은 적화통일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고 한반도 평화란 말은 탈북 후 처음 들었던 또 한 명의 청년 에블린 정 씨는 미국 입국 7년째인 탈북 난민입니다.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청년이기도 합니다. 네. 뷰티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와 성장 배경이 다른 세 명의 청년이 함께 떠나는 여행. 같은 언어를 쓰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비슷한 나이라는 것 말고 모든 것이 낯선 청년들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 아래 어떤 질문과 답을 얻게 될까? 지난 19일부터 22일 짧은 일정으로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한 이정현, 이하민, 에블린 정 씨에게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는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외쳤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호는 어쩌다 통일인데 우리 셋이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다큐 찍고 어쩌다 통일 우리 주제고요. 어디 갈 때마다 그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다 통일, 즉 평화의 조건은 하나가 되는 것이며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서로 만나 부딪히고 배우며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바람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두에게 다르지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한 건 시카고의 공중파 디지털 채널 WinTV 시카고로 청년들은 이 방송의 한국전쟁 특집 다큐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입니다. WinTV 시카고가 한국전쟁 71주년 특집으로 제작하는 아름다운 동행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해외 한국어 방송 대상 시상 공모에 지원, 선정돼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이 함께 여행하며 한 핏줄 같은 뿌리를 찾는 여정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와 지도자상을 조명해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청년들은 다양한 일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문가와 탈북민, 미국인 한국전쟁 참전용사, 한인 정치인을 만났고 주요 장소를 돌아봤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기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지만 청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에블린 정 씨는 뉴욕 시민들에게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인터뷰하는 식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봤거든요. 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북한 사람들 본 적 있냐 이런 질문도 그냥 가서 이제 그런 엑스피리언스를 해봤어요. 여분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긍정적이고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70% 사람들은 이제 안 받아주고 잉널하고 이제 스쳐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고 네 그랬던 거.
북한에서 온 자신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반응을 보며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에블린 씨는 말했습니다. 이정현 씨는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둘러보며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역사는 되게 아직도 되고 있고 한국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고 한국인인 게 계속 자랑스럽고
정은 씨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기념비의 문구를 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전장터로 보내는 미국인 가족들뿐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미국인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미 씨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Realized that there was more work going behind the scenes and that people are doing other work such as focusing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고 탈북민들은 북한의 남은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등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이번 여정은 한반도에 대한 무거운 주제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출신 에블린 정 씨가 역할의 중심에 섰습니다. 에블린 씨는 특별히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두 대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놀이문화에 대해 처음 들어본 청년들은 흥미롭다는 반응입니다.
So yesterday I learned a new card game and Evelyn taught me the new North Korean card game. And it was interesting how like it's the same card but different rules. For us, usually A is the top card, but for them, two is the top card. They switch it around, which was kind of interesting to me, but still we were able to play the game and, you know, have a good time.
북한과 서양의 카드 게임이 다르다는 것인데, 같은 카드로 놀이를 하지만 서양에서는 알파벳 A, 즉 에이스가 최고의 카드라면 북한에서는 숫자 2가 최고라는 겁니다. 다른 규칙이지만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반응에 북한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에게 작은 정보라도 주고 싶은 게 에블린 씨의 기대입니다. 태어난 곳과 성장 배경이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서로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이고동성으로 말하는 청년들.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한국전쟁을 전후로 발생한 사안인들인 만큼 하민 씨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신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스토리를 알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저도 방송국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 꿈은 여행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뭐 사진이든 뭐 다큐든 뭐 유튜브든 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리면서 한국 전쟁이 무엇인지 한국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한국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은 70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알리는 게
교사가 꿈인 정현 씨도 한국 전쟁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가 되게 다이버스해요. 에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에이션, 히스패닉, 블랙, 화이트 인종들이 다 섞인 대학교예요. 그래서 클럽을 만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동아리 활동, 그냥 이렇게 코리안 컬처, 이렇게 케이팝 같은 좋아하는 애들한테 코리안 히스토리로 알면 어떠겠냐 해가지고 같이 클럽을 만들어서 하나가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세계를 바꿀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처음에 영화를 보여줄 것 같아요. 영화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봤던 게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가 제일 아직도 인상적이 나왔거든요. 여기 한국 전쟁 생각하면
한국 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함께 고민해본 청년들은 한국 전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it's still going on, so it has not ended. I hope you guys all be remembered because it's still going on. Korean War has not ended. It's because we are all in one country, Korea. So please remember this event.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한 나라 안에 하나이기에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9도, 최고 25도입니다. 남포는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5도입니다. 신우주,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9도, 최고 24도. 강계,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7도, 최고 25도입니다. 해주는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19도, 최고 24도. 사리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8도, 최고 26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겠고 최저 19도, 최고 25도. 장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12도, 최고 19도. 해산은 흐리고 최저 13도, 최고 25도. 원산도 흐리고 최저 19도, 최고 25도. 청진, 구름 많이 끼고 최저 17도, 최고 22도입니다. 선봉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1도입니다. 삼지연,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이 끼고 앞바다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는 0.5 내지 1.5m로 동해, 서해 모두 파도는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파트 붕괴 사태가 일어난 플로리다주에 오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의 재난구조활동 조율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는 어제 새벽 12층 높이의 아파트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마이애미 당국자들은 오늘 이번 사고로 적어도 4명이 숨지고 약 159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구조요원들은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붕괴된 아파트는 지난 1981년 건설된 이후 최근 보수 중이었으며 인근에서 다른 건물도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러시아로 복귀했습니다. 설리번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모스크바로 돌아왔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양국 관계를 위해 러시아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대사는 지난 4월 러시아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3월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로 지칭하자 러시아가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설리번 대사도 러시아를 떠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실용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때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주재 대사들을 다시 부임지로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도 지난 20일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상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홍콩에서 발행되던 반중국 매체 빈과일보의 폐간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패투미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해 미 의회가 제정한 홍콩 자치법에 따라 이번 사안 관련자들을 제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은 홍콩의 집회 표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제한하는데 금전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 국무장관이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와 해당 매체에 대한 탄압에 여러 명의 외국인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한 동유럽 국가 체코에서 오늘 구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체코 남동부 지역에서는 어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폭풍으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으며 상당수 건물과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국가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의 구호 요원들이 체코군과 함께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으로 수도 프라하에서 남동쪽으로 27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최소한 7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체코 방송국 기상예보관은 이번 토네이도의 위력이 F3 혹은 F4 등급으로 바람이 시속 267에서 322km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는 체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풍입니다. 강한 폭풍과 함께 테니스공만한 우박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 이사회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운송을 위한 자금 7억 7,50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 자금은 앞으로 2년간 저소득 국가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운송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코로나 백신의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올 2월 1일 지금까지 전 세계 132개 나라에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은 오늘 이틀간의 이사회를 마치면서 내년 3월까지는 저소득 국가들의 18억 회분의 백신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사무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로나 감염증이 아프리카 12개 나라에서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14개 나라에서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발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WHO는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 상황이 조만간 올해 초 겪었던 2차 대유행의 확산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에 승인한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를 오늘부터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일간 크메르산트가 보도했습니다. 스푸트니크 라이트는 2회 접종을 기본으로 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첫 번째 분량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